반갑습니다. 우리 많이 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또 기대했던 팔복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의 명품 설교 시리즈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인격이신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때가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려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8주간 우리는 산상수훈의 현관문격인 이 팔복을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 팔복을 들어야 합니다. 팔복이 산상수훈의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위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향해서 나오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그런 명품 설교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 3년은 오롯이 이 제자들을 세워 가시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이 땅을 떠나실 것이고 오직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무렵은 50년대 후반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네로 황제의 그 핍박기가 곧 몇 년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로마 제국의 이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들, 진품 명품 제자들이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특공대가 필요했습니다. 팔복의 메시지를 가슴에 잘 새겨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의 사자들, 참으로 능력 있는 제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는 산 위에서 선포 등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율법을 전해주는 모세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탁월하신 선지자로서 갈릴리의 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공동체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처럼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차 시대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힘겨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한파가 불어닥칠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해지고 실제로 애통할 일들이 생기고 실제로 핍박받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릴레이로 생겨나고 아주 패키지로 생겨나는 일들이 계속하여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앞으로 닥쳐질 그 상황에 대한 예방주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혼내심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확신시켜 주심으로써 그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이 다가올 고난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관점과 그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확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팔복의 메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이 팔복의 메시지를 한번 쭉 읽어보셨습니까? 순서대로 쭉 뭐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읽고 또 읽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전하셨을까요? 시작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는 한 번에 한 자리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하셨던 그 설교의 핵심들을 세리 출신이었던 이 마태가 핵심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런 주제로 하신 설교 몇 편을 한 문장으로 압축 요약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여덟 가지로 요약하고 그것을 운율에 맞춰서 마태가 새롭게 정리한 거죠. 헬라어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새로 번역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띄워주시면요.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대들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요.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대들의 것이로다. 이렇게 읽으면 전혀 다르게 들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조건문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복이 있도다. 뭐 더 뒤에 없어도 돼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미 그 무리들을 뚫고 내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와 있는 너희들은 이미 나의 제자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마음이 높아서 너희를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이 아니고 마음이 분산되어서 나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 나에게 그 무리를 뚫고 내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시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복 있을지어다. 복 있을지어다. Blessing. 성경적인 복은 이 blessing입니다. 이 blessing의 기본적인 의미에는 blood가 깔려 있습니다. 피의 희생이 거기 깔려 있습니다. 나를 위한 고귀한 헌신이 있어서 내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바칠 대상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를 바칠 때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받은 그 복은 이런 수준의 복이에요. 이런 고귀한 명품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해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해프닝 때문에 그냥 해피하게 된 해피니스,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일들이 해뿐 되어서 생긴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러드가 깔려있는 블레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 없이, 섬김 없이, 헌신 없이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하고 싶은데 헌신하지 않으면서 왜 날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Blessing. Bless you.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섬김이, 희생이, 헌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Blessed, 복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향하여 나오는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을 들이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복 있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축복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기를, 이 우리가 자주 쓰는 인사말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 하는 이 고귀한 그 심오한 뜻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결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의 의미가 이러하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몇 가지 그 헬라 원문을 보고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몇 가지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일은 거의 아내가 거의 다 하는데요. 거의 다 아내는 안에 있는 일들을 거의 다 한다. 그래서 집사람이 거의 다 하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쓰레기 버리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작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집안에 쓰레기가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도 쌓일 것이고 집안에는 모기, 파리를 비롯해서 각종 벌레들, 기생충들이 아주 출몰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쓰레기 같은 오물들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것들로 채울 수가 없겠죠. 마음을 비워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인격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죠. 마음을 비우면서 동시에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하고 중요한 것들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어떤 그릇 되고 싶으십니까? 금그릇 되고 싶으세요? 은그릇 되고 싶으세요? 깨끗한 그릇이 좋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귀히도 쓰고 천히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인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담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천국을 담기 원하는 사람은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내어 마음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지 않고 막 힘을 들여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덕인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경쟁력을 갖추어서 남보다 먼저 선택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은연 중에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여러분 저만 들어봤습니까? 저 많이 들어봤는데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뭐 억울해서 막 울고 있으면 뭐 어머니만 하신 말씀도 아니고 뭐 고모도 얘기하고 뭐 교회 권사님도 얘기하고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그게 그 시대의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기 안 죽게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죠.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뭐 랭킹이 좀 높은 학교로 가고 싶어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한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주 미국에서 중학교 오셔가지고 아주 공부를 잘하셨고 좋은 학교를 갔어요. 야, 참 좋은 학교를 갔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부모님 외교관이셨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학교에 왔다가 어느 학교로 가려고 한다 막 그랬더니 한국에서 그 학교가 어디에 있는데 뭔데 뭐 한국 사람 아는 학교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학교를 다시 뭐, 아주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그 눈치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는데 가려고, 기 안 죽게 하려고, 그게 아이 기 안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 안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네. 여하튼 아이를 통해서 부모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하는 노력도 참 눈물겹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높아지십니다. 내가 낮아져야 주님께서 높아지시고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은 낮아지십니다. 주님이 높아지시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내 마음의 거실에 탁 좌정하시고 우리 집은 질서가 쫙 잡히게 되죠. 그런데 내가 높아지면 주님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남자, 창 밖에 남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모습은 어떨까요? 폭탄 맞은 집처럼 아주 뒤죽박죽 정신이 없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허히 낮추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의지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홀로 우뚝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면 제국의 황제가 되었어도 정적들을 계속 죽이고 숙청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밤잠을 설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의료적인 방법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나라의 국력을 다 쏟아버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땅속에 그냥 한 도시 규모의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국의 황제가 그러할진데 보통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강하다 I can do, I can do 나는 강하다, I am strong 자기 최면을 막 걸긴 하는데 그의 영혼은 정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중심을 든든히 잡아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영어 제목은 A Job Who is Near Us. A Job Who is Near Us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욥은 이름이죠. 고유명사인데 A Job이라고 써서 그냥 욥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보통 명사로 바꿔놨습니다. 성경의 욥,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까닭 없는 고난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켰던 욥. 그 욥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욥은 마지막 부분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더블 스페이스로 다 회복이 되는데 이 영화 교회 오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켰던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는 그의 소천 장면까지 담겨 있습니다. 아내와 동생과 교회의 순식구들이 한 명 한 명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명문대 4년 전면 장학생에 육군 장교로 제대해서 좋은 직장에 입사했고 믿음도 좋았고 성품도 좋은 정말 멋진 교회 오빠였습니다. 결혼도 했고 딸까지 낳았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기구한 운명을 가진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뇌사 상태에 빠지고 자신은 대장암 말기에, 아내는 혈액암 말기에,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두 부부가 나누는 이야기, 큐티 나눔, 또 기도 모임에서의 대사, 그 하나하나가 보석 같은 시어가 되어서 우리 가슴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까? 그 대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눈에서 뜨거운 것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너무 잘 섬길 것 같은 너무 멋진 부부인데 그들은 아픔 가운데서 약함 가운데서 그들의 심령이 더욱더욱 낮아지게 되고 더욱더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끝까지 제자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그 최후의 한마디 고백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을 높였고 천국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을까요? 천국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그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갈 때가 아니어서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 이미 누릴 수 있고 천국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이미 임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천국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땅과 하늘이 맞닿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미루지 마세요. 나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 나는 이미 천국 안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천국, 천국은 풀었으면 하늘나라인데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늘에만 있지 않고 이 땅에 임하시는 거죠. 이 땅에 영적인 헤븐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임해 계신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심령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섬김 가운데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셨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붙쫓아 나가는 그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잘나가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질을 잃기 싫은 사람들, 내 명예에 손상 가는 게 싫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미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그 일은 점점 더 외면적으로는 더 가속화, 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가는 그 왕국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고 장차 영원한 천국의 주역이 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자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분이시네요. 인사해 봅시다. 예, 보아하니 복 있는 분처럼 보이십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자들이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와 앉으신, 들을 귀가 있으신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복음이 있는 자예요. 복음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만의 그런 카르텔을 구성하고 자신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 한 가지 더 관심이 있다면 쟤는 저것 때문에 못났어, 쟤는 저것 때문에 망할 거야, 이렇게 지적질하는 거에만 아주 고수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라니까 기도하면 되지,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감사의 제목입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을 훑어야죠. 자기 마음을 읽어야죠. 자기 마음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딴 거를 지적하고 있는 아주 어이없는, 어이상실의 모습이 당시 종교 엘리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리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무리들은 그냥 떡 먹고 좋아서, 그냥 분위기 좋아서 오긴 했는데 말씀을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슬금슬금 아 집에 가스불 안 껐네 뭐 이러면서 그냥 집에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또 까먹었다고 또 막 하고. 무리들은 정신이 혼란한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하여 천국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복받은 자들,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심령이 가난해 보이시네요. 별로 가난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부티가 나시나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비로소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제자의 삶입니다. 34주 프로그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심령을 가난하게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고 평생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천국이 먹고 하고 돌아가시면 가족들 엄청 놀랍니다.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농담으로라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연세가 들어가시면 더욱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연습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연습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막 이렇게 막 주먹 쥐고 연습하시고도 주무시고, 자다가 혹질러도 가다가 막 천국은 내가 지금 이미 임하였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몇 문장 준비해가지고 막 선포하세요. 그래야 가족들도 후손들도 막 손주들도 막 천국을 이미 확신하고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지, 천국 최대한 막 안 가려고 그러고 막 최대한 막 미루다가 천국이 먹고 막 그런 모습은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예습해야 돼요. 연습하고 준비하고 막 그래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예습하더라고요. 예습. 천국 가서 복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미 성경책 다마다, 이미 모든 클래스마다, 순모임마다 할 수만 있고 확인하고 붙잡자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더 미루지 마시고 그때 확 붙잡으세요. 아 이거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아,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제자구나. 아, 그럼 천국은 확실하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구나. 지금 내 발밑은 광야인데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와 나는 붙어 있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막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면 겁날 거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백이시기 때문이죠. 팔복은 제자들에게 이미 패키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팔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팔복은 복의 리스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성품이고 제자들이 기쁨으로 성취해야 할 미션입니다. 주님 계신 천국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이곳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겨나가는 미션 팔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는 제자들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한 천국을 확실히 영원히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소유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